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합니다.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계속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이야기가 없지요. 대신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는 없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I am 히브리말 특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을 하시는데 그것도 7번이나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숨으세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요한복음에는 킹덤 가스펠, 하나님 나라 말이 많이 없고 대신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죠. 요한복음에는 아포칼립스와 같은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종말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이다라고 하면서 미래에 있을 종말을 지금 가져다 와서 사용하십니다. 종말의 현실화 혹은 현실적인 종말론이라고 하지요. 종말은 다음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또다시 짚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눈에 띄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각 단락의 헤드에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시간이지요. 29절에 이튿날 세례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죠.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죠.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13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거기서 이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난리를 쳤죠. 23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 후에 22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오늘 4장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 여인과 만났죠.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날짜나 혹은 시간을 참잘 챙기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물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면 이 시간적인 그 표시, 요한복음이 하나의 통일된 작품이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출판 인쇄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독서라는 말, 문맹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책을 읽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99.99%가 문맹이었으니까요. 말은 해도 글로 쓰거나 읽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몸소 잘 알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글을 깨우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고 쓰시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그것을 깨우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요. 겨우겨우 국민학교 책을 읽을 정도로 깨우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보았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책을 읽을 줄 안다라는 또래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글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썼습니다. 양 가죽을 벗겨서 무두질이라고 하지요. 털이나 기름을 뽑아버리고 부드럽게 하는 그 작업 말입니다. 그래서 세모가죽처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표구 같은 작업을 하거나 둘둘 말아 두는 것이죠. 쪽자처럼. 쪽자라고 그러죠. 두루마리라고도 하죠.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이 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파피루스는 갈대를 눌러서 만드는데요. 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묶어서 제본을 합니다. 이것을 책이라고 하죠. 나일강 델타 유역처럼 갈대가 많은 지역,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 지역은 파피루스 책을 많이 엮어냈습니다. 책이든 혹은 두루마리든 그것 하나 만들려면 엄청 공이 많이 들고 비쌉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비싸기 때문에 글씨체를 깨알처럼 작게 해서 될수 있으면 많은 글을 거기에 다 담아야 해요. 그래서 고대 문서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종이가 아까워가지고 띄어서 안 써요. 그러니까 아무나 읽지도 못해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읽을 줄 아는 전문 소리꾼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뭐 바울의 편지나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런 거 있죠. 그 필사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 읽었겠습니까? 일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나 두루마리를 이렇게 휴대해가지고 저기 멀리 보내면은 그 이제 가지고 가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그러죠. 그 메신저 전령이 소리꾼 역할도 같이 합니다. 읽을 줄 아는 사람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앞에 쓴 글이니까 어떤 특정인 한 사람 앞에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관련되는 교회 교인들, 공동체 멤버들이 모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꾼의 목소리가 참 좋아야 합니다. 절에 가면 스님들 불경 외울 때그 목소리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낭낭하지요. 훈련된 낭독자입니다. 이런 낭독 혹은 낭송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낭독 문화에는 리듬이 있지요. 그래서 소리꾼의 그 낭독, 낭송을 드라마틱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판소리 문화도 똑같습니다. 소리꾼의 낭낭한 목소리는 드라마틱하기도 하지만은 글쓴 사람 혹은 보내는 사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는 케리그마라고 했죠. 모두 모여서 소리꾼이 읽어주는 그 메시지, 말씀, 우리 요한복음의 로고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때를 저는 상상해 봅니다. 평양에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회가 있다고 전국에 광고가 나가면은 보따리 싸들고 일주일 동안 성경 강의를 들으려고 모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글을 읽고 듣는 공동체. 하루 이틀 아닐 거예요. 많은 시간을, 많은 날을 같이 보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들었을 겁니다. 평양에서는 부흥사경회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아마도 요한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 공동체, 교회는 유앙겔리온 위크데이즈, 복음사경회 정도로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책을 다 읽고 듣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메신저가 둘둘둘둘 말아서 다음 교회, 다른 교회로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패 혹은 일제강점기의 유랑극단과 같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요한복음을 읽어 주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렇게 읽어졌을 것이고 요한복음도 30년 후에 그렇게 읽혔을 것입니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수준이 좀 달랐겠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로 많이 읽혀졌을 것이고 요한복음은 지난주처럼 니고데모를 만난다든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만나서 나누는 대화, 커뮤니케이션 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책들은 독서 읽기 위한 시각적인 문헌이 아닙니다. 청각적인 문헌입니다. 듣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주얼한 책이 아니고요. 오디오 듣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책을 읽기 위해 접한 것이 아니고 소리로 듣는 방식으로 책을 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 혹은 소리꾼이 장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의 변화를 낭낭한 음성으로 들려주면 듣는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겠죠. 아, 이제 또 다른 분위기로 넘어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틀이 지나매 이튿날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죠.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요한복음 하나의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전체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가라사대 스타일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제약도 좀덜 받습니다. 서울에서 번쩍, 부산에서 번쩍 하듯이 갈릴리, 예루살렘 그먼 길인데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글쓰기입니다. 하루는 예루살렘, 오늘 하루는 갈릴리, 갈릴리 가나 혹은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같은 마을과 도시들을 마음껏 이동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제 44절, 45절을 보십시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 자신이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증언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시키는 것 같지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고향은 원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44절에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45절에는 갈릴리인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했어요. 완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대접 못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어릴 때뭐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 다잘 아는데 아버지 요셉이 목수인 것도 잘 알고 그 목수가 자기 집에 와서 문도 고치고 책상도 짜주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인데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선지자로 인정 안 해주는 것뭐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속담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유대 땅과 갈릴리 땅 전체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로고스가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대접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 즉 로마에 반대하는 정서로서는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복선으로서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리라라는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 공간복음의 입장이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독특한 기술 방식을 채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갈릴리에서 영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 친척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환영했겠죠. 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합니다. 46절 왕의 신하 바실리코스라는 단어인데 가톨릭 큰 예배당을 바실리카라고 그러죠.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다스리다 왕의 권위를 행사한다 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나왔죠. 이 왕의 신하가 고관대장입니다. 왕의 정권과 위임을 받아서 다스림의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산다고? 왜 살겠어요? 아마도 저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도 그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니고데모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로마인이 보기에도 주지사급의 그 왕의 관리들도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요한 공동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러니까 AD 100년경에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접근할 수 있더라라는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그 먼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갔습니다. 내려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죽어갑니다. 당신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고쳐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는 요한복음의 탑 주제인 예수님이 로고스이심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네, 관심 없습니다. 용한 의사 찾아가서 아들 살려내달라는 것이죠. 이게 참 주목할 부분이죠. 절박한 간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의심을 한다든지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이지요. 어디까지나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구나. 예수님의 그 역할, 표적 행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간청하니까 예수님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아들이 죽어가는 것에만 집착하고 요청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기복적인 동기가 종교에서는 근원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탄하시는 것이죠. 그래 고쳐줄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참 서글프 하시는 것 같아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문 같은 거 주술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해서 병 고치지 않으셨죠. 사이비들은 그래요. 뭔가 이상한 일을 하면서 어떤 의식적인 절차가 있어요. 산소를 마취시켜서 껍데기를 벗겨 마치 죽은 소가 살아나는 것처럼 눈속임, 사기를 치는 그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 이번 선거 때 보셨죠? 우리 예수님한테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상사역의 메인 테마가 병고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속으로 슬퍼하시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신하한테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슬퍼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좀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상징성을 봐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과학적 상식으로 이것은 사실은 이적도 아니에요. 죽어가다가 살아난 아이죠. 말씀으로 이미 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은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군말 안고 자기 집 가버나움까지 돌아갑니다. 그냥 가보세요. 그러니까 믿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삶의 자세이죠. 이게 포인트 같아요. 사람의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같으면 믿을 수 없죠.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거 잘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 사람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발하는 징표로서 이적인 것입니다. 마술이 아니에요. 돈벌이가 아닙니다. 눈속임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다릅니다. 믿음을 전제로 하는 이적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마술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오히려 비난하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자,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이것이 로고스 타임이죠. 온 집안이 믿었습니다. 나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음 다음에 믿음이 있죠. 믿음이 목적인 것입니다. 아이를 단순히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이시며 The Savior 구세주라는 그 믿음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사인 표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입니다. 그때는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속으로 내심으로 슬퍼하셨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슬퍼하신 후에 그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이적을 넘어서 믿음을 요구하는 메시지, 로고스,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로고스가 이 세상에 온 새 시대, 뉴 크리에이션, 밝은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적이 필요한 때에는 이적을 행하셔서 그 혜택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나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시대, 그런 이적을 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시대, 한 차원 더 높은 가치를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과의 나눔, 그러한 우리 크리스천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면서 역시 내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나 이적을 베푸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